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의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레위기 19장은 비교적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나 어떤 구조 없이 다양한 교훈들이 차례차례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같은 말씀이죠. 이러한 표제어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19장 2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어서 지금 주어지는 이제 열거되고 있는 이 규례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너희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제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표제어가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섯 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죠. 근데 19장 전체에서 16번이 전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19장 전체의 교훈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모두 다 거두지 말아야 하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야 하고 떨어진 열매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사회,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가 속됨인데요. 그런 세속사회의 어떤 정신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세속사회 정신을 사실은 늘 체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이득을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뭐 남겨주기는커녕 이웃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일부를 떼어주기는커녕 어떻게 하셔든지 더 사실은 얻으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13절 말씀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의 이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속사회의 정신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거룩은 다름이잖아요. 이 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절대적인 어떤 간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인간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움이 이제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이 결국 아담의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다움을 결국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다음을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선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 다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선포하신 이런 규례들은 결국 하나님 다음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다움이라는 것이 막연하거나 혹은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종교나 어떤 신화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닫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신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 신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여서 인간과 또 신의 사이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어떤 종교의 대부분의 극단적인 길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처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훈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유기적이어서 어떤 그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뭐 블록과도 같은 그런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나 또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굉장히 이런 규례들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좀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13절 말씀 같은 것도 결국 이 9절과 10절 말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이웃에 어려운 이웃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남겨준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것을 이제 빼앗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남겨준다는 것은 어려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다양한 교훈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는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17절과 18절에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전 큰 틀에서 실은 9절과 10절에 이 실천적인 교훈과 맥락이 닿아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탄찬히 뜯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인 이런 실천적인 규례들은 결국 십계명의 하위에 있고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규례로 보여집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육계명과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육계명의 전체적인 그런 교훈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교훈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보면 이웃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내 것과 또 남의 것을 구별해 주신 것이 8계명의 정신이라고 이해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실은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함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로 부여하신 것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셔서 그것이 이제 6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에서 일부는 갖지 못한 이들,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계명과 8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남의 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 훔쳐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작천년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의 교훈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일부를 물론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 외의 것이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더 부여하신 것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게 8계명의 실제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것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뭐 어떤 맥락에서 내 것일 수 있을 텐데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8계명을 어기는 일이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 10계명은 탐심을 금하잖아요. 이것 십계명도 결국 이 구체적인 교훈들의 또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탐심은 뭐 내 의사 아내나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준 것을 탐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절한 것,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운 이후에 그 남는 것들에 대해서 더 쌓고자 하고 더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십계명을 또한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가 그 종교개혁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또 역사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자본주의의 그 부를 쌓아가는 그런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이념과 딱 매치시킬 수 없겠습니다만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그런 정신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실 때 말씀하셨던 참된 인간다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참된 하나님다움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약한 존재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조물이고 죄인들일 텐데 그런 약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레위기의 교훈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다분히 의식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당대에 어울리는 교훈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나는 포도원도 없고 나는 밭도 없으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결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방식에 적용하여서 나에게 유효한 것,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남는 것들은 항상 나는 이제 밭이 있어서 남겨두면 누가 가져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뭐 헌금을 한다든지 혹은 아주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을 늘 돌아보다가 그에게 그 어른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소율이 문답은 이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율이 문답 68문에서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고 어떻게 답하게 하냐면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인 모든 노력들을 요구합니다. 라고 답하게 합니다. 또 69문에서는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하고 답은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금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해요. 이것은 십계명의 정당한 해석이요.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이해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교훈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상고하여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깊고 사실상 사람이 해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구나. 그것을 잘 알게 하죠.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내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떤 부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부자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어주고 또 베푸는 어른이들 돌보는 그런 일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정말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 나의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른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더해 주신 것이다라고 정말 이해하면서 그렇게 베풀고 내어준 사람들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욕심을 부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움켜쥐고자 하죠.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다양하게 사실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명예에 대해서 어떤 권세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 앞에 명예를 드러내거나 인기를 얻고자 하거나 권세를 부리고자 했을 때는 여전히 움켜쥐고자 하고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설교 막바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교훈들을 보면 그러니까 십계명에 덧붙여져 있는 이런 구체적인 교훈들을 보면 사실 겸손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사실 우리에게 없구나. 그게 결론이 되어야 맞습니다. 십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십계명을 발견하잖아요. 또 이런 뭐 물론 출애굽기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오늘 교훈 같은 것들이 이런 레위기의 구체적인 교훈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직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움이 없습니다. 억지로 사람들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하는 것처럼 행세할지 모르나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 다움을 나는 도무지 소유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고 모든 부분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또한 오늘 교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는 결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어떤 실천적인 교훈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실 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그런 면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더 이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교훈에서 1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맹세를 이제 금지하는 3계명이 직접적으로 대시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은 당연히 사람들을 향한 그런 정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재판상의 공평과 정의, 또 타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실천적인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 마음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굽게 되거나 어느 한편을 더 편들게 되거나 하는 것을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결코 거룩이다라고 판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고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때에는요, 그 마음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실은 거짓된 마음임을 본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말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실천의 동목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늘 마음으로만 베풀고 마음으로만 정직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하는 것을 먹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내어놓고 내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혹은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어떤 악한 것으로 판단을 굽게 하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다른 상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판단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속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잘된다라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여서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의사가 되고 뭐 법조인이 되고 혹은 정치인이 되고 아니면 기업체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세속사의 정신입니다. 거기에서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정직한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그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가, 거기까지가 사실은 참된 사람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인가를 드러내는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실제 삶의 결과물까지 이어지는 그런 열매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훈 시간 관계상 짧게 의미들만 살펴본 셈인데요. 이런 교훈들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실 때, 이스라엘이 사실상 첫 교회니까요, 외형적인 교회니까요, 교회를 두고 사실 때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 다음을 목적하고 계시구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함을,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교회를 잘 나오시고 또 어떤 교회 행사에 잘 나오시고 교회에 벌어진 일들이 헌신하시고 이것으로 그쳐서선 절대 안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세속사회 만날 때, 거룩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세속사회니까요. 그곳에서 이런 구체적인 교훈들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교훈들은 교회가 사실은 많이 논의해야 됩니다. 가정이 논의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에 제사법이나 또 정말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 복음이죠. 그럼 복음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주신 후에 이제 교회 목적을 주고 계신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잘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게 수주 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과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일치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현장교회에게 이러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교훈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아까 십계명의 원리를 두고 있고 사실상 인간이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들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 이 교훈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이 교훈들을 그렇게 살피지도 않아요. 은혜 없는 자들은 부자 청년처럼 이것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죠. 사실 세속 사회에 많은 그런 선인들은요, 대부분 제가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행을 행하지만 그러나 감춰진 의도가 있죠. 그 의도의 어떤 뭐 순수성과 반대적으로 악의성이 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온 일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하셨던 그런 순수한 마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이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훈들은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해서 저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표제어가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나 너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제는 오늘 19장의 반복적인 단락을 나누는 그런 표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레위기 전체의 표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레위기 10장에서 사실 이 레위기는 이름과 달리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제일 많은데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라기보다는 제사장 지파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결국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명백하니까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8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제사법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도록 하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제사장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메시아가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제어는 저에게 다시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바로 나다.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한 것이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아,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비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거룩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전체에 나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은 굉장히 세속적인 복을 줍니다. 다산이라든가 대부분의 우상들이 그런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수확이라든가 그걸 줄 것처럼 호도한 우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신 참신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에 관심이 없었죠.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안 간 거예요.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의 그 큰 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반드시 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자리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성품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탐심을 부리지 않고 내어주고요. 그리고 잠깐 속여서 어떤 일을 얻고자 하지 않고 정직을 내 열매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고 정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늘 이런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님 다음의 폭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의 역사가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당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참 크고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좁히고 하나님의 크심을 가리고 그리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그런 표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그러다가 결국 무너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 현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런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세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간에 두려움 없이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 또한 전폭적인 신뢰의 음성으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삶을 전체를 드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